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4년을 정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육간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015년 새해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대망하는 한 해로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좌우에 계신 분들과 따스한 눈길로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웰빙 힐링 시리즈로 10계명을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제2계명을 충실하게 강해를 했고 오늘은 제2계명과 관련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제2계명과 관련된 이슈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듯 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는 제2계명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조상제사입니다. 조상제사에 무슨 우상이 있는가 싶지만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과 직접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조상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중에 아직도 조상제사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누구이십니까? 조상제사는 조상을 공경하는 것이고 추모하는 것이고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일 뿐 종교적인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상제사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신앙이 약해서 체면 때문에 가족들의 눈치가 너무 따가워서 어쩔 수 없이 동참하시고 계십니까? 이 조상제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많은데 제가 오늘 딱 정리를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동안에 궁금했던 부분들이 정리되길 바라고 또 확실한 증거를 제가 제시할 때는 그것을 스마트폰으로 찍으셔서 다른 말씀을 하신 분들에게 제시를 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의 확실함을 남들에게 알려주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제게 있습니다. 이 조상제사 문제에 관해서 제가 이슈별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조상제사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는 그런 이론이더라고요. 조상제사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조상제사가 우상숭배라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증명을 해 보여드려야 되겠더라고요. 조상제사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저 민간의식이다 하는 것이 천주교의 교황 피우스 12세에 의해서 1939년 12월 18일 날 칙령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천주교에서 조상제사는 종교의식이 아니고 민간의식이다라고 칙령을 발표한 1939년 이후에 한국의 천주교는 신사참배가 죄가 아니라고 공언하게 됐습니다. 일본의 신사참배하는 것을 허용하고 정당화하는 결정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결과로 천주교에서는 지금 조상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천주교에서 조상제사를 지낼 때 그 순서를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이것이 우상숭배인지 아닌지 스스로 분간해 보십시오. 천주교에서 조상제사를 지낼 때에 나름대로 순서를 이렇게 맨 처음에 들어갈 때는 성가를 부르고요. 그 다음에 분향, 향을 바치고 배례, 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작 기도를 합니다. 성경 봉독을 합니다. 가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조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선조, 이미 세상을 떠나시면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고정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바꿀 수 없는 선조의 운명을 바꾸기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술과 과일과 음식 등을 바치면서 분향을 다시 합니다. 그리고 충문이라고 선조의 위엄을 칭송하고 불효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후손으로서의 결의를 다지는 충문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묵념을 하고 평화의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영광의 찬송을 부르고는 마지막으로 선조와 작별하는 절을 합니다. 이래도 이것이 우상숭배가 아닐까요? 이게 천주교의 조상제사는 우상숭배가 아니다는 결론에 근거한 조상제사 의식입니다. 조상제사는 우상숭배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우상숭배입니다. 조상제사가 우상숭배라는 것은 조상제사의 근원을 따지고 올라가 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조상제사의 기원은 무속이에요. 샤머니즘. 일정한 종교 형식, 법규 같은 것은 없지만 그러나 막연하게나마 신들을 섬기는 무속, 그것이 조상제사의 기원입니다. 후에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중국에서 조상제사가 시작이 되어서 유교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공자조차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지에 제사를 올리는 것은 상제를 섬기는 것을 의미하며 종묘에서 의식을 올리는 것은 조상을 공경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했습니다. 유교는 종교가 아니라라고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데 아닙니다. 유교 속에 제사의식이 들어있습니다. 유교도 역시 종교적인 제사를 담고 있는 종교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원을 따지고 올라가 보면 조상제사는 무속 사상을 기원으로 가지고 있는 명백한 우상 숭배입니다. 조상제사가 우상 숭배라는 것은 여러분이 조상제사의 의식 순서를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조상제사의 의식이 있어요. 제가 조상제사를 지내본 적은 없지만 조상제사를 지낼 때는 다음 같은 의식의 순서에 의해서 하는데요. 제가 저것을 저렇게 많이 옮겨놓은 것은 조상제사는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닙니다. 그게 우상숭배라는 것을 신들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조상신들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한 것이에요.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찍어보십시오. 저기 스마트폰을 내가지고 조상제사를 지낼 때는 맨 먼저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는데 마음을 집중시키고 신령의 임재를 위해서 준비하는 의식, 그러니까 신령의 임재, 신의 임재를 위해서 준비하는 의식이 있다고요. 벌써 이미 제사로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 재계라고 해서 마음과 정성을 모으고요, 진설이라고 해서 정성된 음식을 차려놓고, 참신이라고 해서 신위나 지방, 지방이라는 것은 창호지에다가 이렇게 신주를 써놓은 것을 말이에요. 지방을 모시고 인사를 드리고 절을 하고요, 강신, 향을 피우고 술을 부음으로 신령의 임재를 여실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간구인데요, 재물을 올리면서 흠향하고 간청하는 의식이에요. 진찬, 정성된 음식을 올립니다. 헌주, 술을 올립니다. 독축, 재물을 흠향하라고 간청합니다. 유식, 생시 음식을 권하듯이 흠향을 권합니다. 아버님 드십시오 한다 이 말이에요. 돌아가신 아버님을 향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를 보셔도 이것이 종교의식 우상숭배라는 것이 금방 드러나는데요. 강복, 신령이 흠향하고 강복, 복을 내리도록 하는 의식이에요. 개문, 신령이 흠향하도록 문을 닫습니다. 문. 헌다, 다시 들어가서 차나 숭늉을 드립니다. 수조, 재물의 일부를 제주에게 먹도록 합니다. 이성, 신령의 흠향이 끝났음을 알립니다. 분명히 우상숭배, 종교의식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제가 있는데요. 재물을 나눠 먹는 의식이에요. 사신, 작별 인사를 올리는 거고요. 납주, 신인은 산당에 모시고 지방, 아까 그 창호지, 창호지 신주, 그것은 불태워버리고 음복, 재물을 나누어 먹습니다. 이것이 조상제사 의식의 형태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다면, 아이고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 안 하던데요? 라고 하신다면, 네, 그렇게 안 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저것이 원본입니다. 원본. 저대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저것을 볼 때 조상제사 의식을 보면 분명히 조상제사는 우상, 신을 섬기는 의식인 것이 분명합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저것을 왜 스마트폰으로 찍으라고 하느냐 하면 조상제사는 그저 조상을 추모하는 것이고 조상들과 연결시키는 가족 유대일 뿐이지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 동서의 말을 듣고 나서 제 설교에서 굉장한 충격을 받고 설교의 방향을 상당히 수정하게 됐습니다. 뭐 과하게 틀렸다는 건 아니고 더 효과적인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방향을 많이 수정하게 됐습니다. 명문대학 출신인데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어도 분명하게 믿지 않고 있다가 어성경이 보이네, 이제 내년 되면 우리 교회에서 어성경이 보이네 그 강좌를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월화수목금 5일 동안 할 거예요. 근데 어성경이 보이네 그 강의를 듣는데 진화론을 비판하는 창조론을 제시하는데 근거가 엄청나더라는 거죠. 우주의 측정, 연대 측정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막 근거를 정확하게 갖다 대니까 완전히 자기 의식이 바뀌어버렸대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 1절을 딱 받아들이게 되고 창세기 1장 1절을 받아들이니까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 조상제사 문제도 아무리 설교를 해도 나가면 다 잊어버리니까 이걸 교육적으로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으면 교인들의 생각을 바꾸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발견한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제 설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의하듯이 하면서 어떤 부분에 가서 불을 토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설교를 해도 교인들이 그것을 듣고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는 이 통탄스러운 사실 앞에서 이것을 뭔가 고쳐야 되겠다 하는 고쳐서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조상제사의 형식을 보면 분명히 그것이 우상숭배 의식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박효진 장로님의 증언을 들어보셔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효진 장로님은 서울구치소 경비교도대 대대장을 역임한 분인데 전국에 다니면서 간증을 많이 하셨죠. 이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제가 읽는 대로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우리 기독교는 제사 문제를 그토록 극단적으로 평가하는가?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수 있겠죠? 왜 우리나라의 제사를 꼭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나 이방신에 대한 제사와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한국 전통 문화로서 조상에 대한 경외와 뿌리찾기의 한 방편으로 이해할 수는 없을까? 우리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이 박효진 장로님 이런 생각을 하다가 밤새도록 기도하고 같이 일하는 분과 함께 집으로 걸어가던 중에 옹기도마 근처를 지나가는데 뭐 너무너무 독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독한 막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나서 야 여기 뭔가 있다 들어가 봅시다 해서 그 안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조상제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조상제사를 지내는 장면을 보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제상 위는 물론이고 제상 아래에도 천장에도 빌로드처럼 진한 흑색의 영체들이 온통 북적대고 있었다. 혹시 잘못 보았나 싶어 아무리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도 다 마찬가지였다. 수백을 헤아리는 엄청난 귀신 떼들이 온 집을 누비고 있었다. 육신을 가진 제한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여서인지 그들은 마치 공간 이동하듯이 제상의 위아래를 들락날락하고 있었다. 그들은 흡사 여름날 강물 속의 숱한 피라미드처럼 한꺼번에 무리를 지어 종횡으로 방향을 바꾸어가면서 사람들의 몸속에까지 들락거렸다. 수백의 떼거리들이 사람의 입으로 한꺼번에 들락거렸다. 수백의 떼거리들이 사람의 입으로 한꺼번에 들어가 그의 온몸을 휘젓고 다니다가 옆구리로 빠져나오질 않나. 다시 제상 위로 올라가 제물들을 밟아대면서 춤을 추다가 허공을 빙글빙글 맴돌질 않나.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괴한 광경이었다. 그러나 정작 내가 놀란 것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오늘의 주인공인 두 사람의 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보기에는 섬뜩한 귀신들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북적대고 있을 뿐 정작 제사를 받는 사람의 영혼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 순간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다. 지금 내가 보는 것이 바로 사탄의 실체이며 귀신의 실상이다. 인간의 영은 육신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그날까지 임의로 이 세상을 들락거릴 수 없다. 영계에 들어간 인간의 영이 제삿날이라고 외출하여 제사상 앞에 찾아온다는 것은 인간의 상상일 뿐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 윗대 조상들도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 낙원과 음부로 구분되어 들어간다. 제삿날에 후손들이 버려놓은 이 제사상에는 조상의 영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저 더러운 귀신들이 대신 몰려들어 무지한 인간의 영혼과 육신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외에는 그 어느 제사라도 귀신들의 놀이터요 인간을 더럽히는 사탄의 유희임을 알라. 박효진 장로님이 이 장면을 보고 나서 확 뒤집어졌어요. 제사를 지낸다 그러는데 분명히 위패를 둘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데 사람의 선조의 영은 보이지 않고 귀신들이 떼거리들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기가 막혔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거라사인의 몸에 들어갔던 귀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영체들이니까요. 돼지 2천 마리가 그 귀신들 때문에 비탈을 내려다서 받아들여서 몰살했습니다. 그거 보면 한 사람의 몸속에 수많은 귀신들이 들락날락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선조의 영혼이 거기 오지 않았는가? 성경이 분명히 있잖아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예수님의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오라든지 음부 지옥으로 간다. 그리고 절대로 움직이지 못한다. 세상으로 출장 올 수 없다. 완전히 고정되어 버렸다. 그 모습을 새벽 1시에 박효진 장로님이 자기의 동역자와 함께 확인한 것입니다. 그 후로는 의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어요. 왜 기독교에서 제사를 못 지내게 하는가 질문을 하다가 그 질문 완전히 사라지고 이야, 초상제사라는 게 완전히 귀신들 먹이는 거구나. 귀신들 섬기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간증을 가는 곳마다 하게 된 것입니다. 개신교 선교사들이 초기부터 조상제사는 잘못됐다, 우상숭배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쳤어요. 이건 잘 가르친 거예요. 마페트 선교사가 1893년에 신자의 규범을 만들어서 세례교육을 했습니다. 그 세례교육을 할 때 그 내용이 뭐가 들어있냐면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사신 우상숭배 금지, 조상제사 폐지, 주일 성수, 부모 공경, 축첩, 첩을 두지 말라, 엄금, 가정의 순화, 자녀들을 예우하라는 거예요. 음주, 도박, 도둑질, 간음, 거짓말 등 악습 폐지, 근면 성실하게 일해 가정 생계를 풍족히 할 것.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고려대 민속문화연구소 편에서 책을 내는데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세례를 받을 때는 서약 조문이 있었는데 서약 조문의 제1번이 뭐냐면 이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영들을 숭배하는 것과 높이는 것을 미워하심으로 조상의 영을 숭배하는 것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전부 우상들이다. 짝퉁이다. 가짜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거나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상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아버지로부터 3, 4대까지 내려보내신다. 그것은 마치 전염병과 같다 그랬어요. 후손들이 예수를 믿어버리면 그것이 내려가지 않지만 예수 믿지 않고 똑같이 우상 숭배하면 무서운 결과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경고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 들어와 선교했던 개신교 초기 선교사들의 가르침이었어요. 이거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이렇게 볼 때 분명히 조상 제사는 우상 숭배입니다. 다른 이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조상 제사와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스스로 던져놓고 정리를 해봤어요. 어떤 핑계를 대는가 보니까 효도더라고요. 효도. 조상 제사는 효도지 우상 숭배가 아니야. 이게 또 하나의 강력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런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조상 제사가 정말 효도인가? 유교에서는 효도를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유교의 가장 큰 가르침이 효입니다. 효. 효를 행할 때는 살아계신 부모에게도 효를 행해야 된다. 당연하죠. 성경도 제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요구에서도 더듬어서 깨달아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살아계신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유교가 그렇게 가르쳐요. 돌아가신 부모에게 효도할 때는 장례를 제대로 치러드려야 된다. 그건 잠시 동안 효를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것은 후손들이 대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효를 행할 때는 장례는 잠깐 동안 효를 행하는 것이고 제사는 계속해서 대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효다. 이게 유교의 가르침입니다. 조상제사는 효도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조상제사는 효도가 아닙니다. 왜 아니냐?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니까. 조상이 그 자리에 와서, 조상의 영이 그 자리에 와서 음식을 드실 수 없으니까.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말씀을 하실 때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나사로는 죽었을 때 육체는 물론 부패하고 영혼은 아브라함의 품, 천국으로 갔습니다. 부자는 죽었을 때 육체는 물론 부패하고 영혼은 지옥으로 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구렁텅이가 있어서 왕래가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오고 갈 수 없어요. 천국 가면 고정, 지옥 가면 고정이지 거기서 돌아오는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조상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 영혼이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천국이나 지옥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 음식을 아무리 차려놔도 그 영혼들이 오지 못하니까, 와서 드시지도 못하니까 그 효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초기의 천주교 신앙에서 분명하게 했어요. 천주교는 초기에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승훈이 1784년 북경에서 그라몽, 1784년이에요. 개신교보다 100년 먼저 들어왔죠. 1784년 북경 그라몽 신부에게서 세례를 받고 한국에 전해준 것이 천주교입니다. 이승훈, 1784년. 기독교보다, 개신교보다 100년 먼저 들어온 것이에요. 이렇게 되어서 초기에 천주교는 조상제사를 철저하게 반대했습니다. 철저하게 반대하다 보니까 박해가 아주 심했는데요. 천주교 교인 중에서 만 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만 명, 1만 명.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개신교의 순교자가 더 많다? 아니에요. 천주교의 순교자가 더 많습니다. 천주교의 교인들 중에 초기에 조상제사를 거부한 탓에 순교 당한 사람들이 1만여 명. 이유가 뭐냐? 조상제사를 철폐하면 부모의 은덕을 망각하는 거라. 무부, 부모도 없고 무군, 임금도 없는 그런 무리다. 이런 사람들은 인류를 저버린 무리다. 인류를 저버렸으니까 짐승이다. 금수, 금수의 무리다. 이렇게 해서 박해 논리를 도시화해서 이조시대에 이런 사람들을 많이 박해했던 겁니다. 이렇게 박해하는 과정에서 천주교 교인들 만 명 이상이 순교를 당했어요. 진리를 위해서. 조상들이 영혼으로 떠다니시다가 제사 지낼 때 그 자리에 와서 드시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 옳지 않다. 조상을 섬기려면 살아계시는 동안에 섬겨야 된다. 이 진리 때문에 초기 천주교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939년에 교황 피우스 12세가 조상제사는 종교의식이 아니고 민간의식이니 조상제사 해도 괜찮다라고 선언하면서 대혼란이 왔죠. 혼란이 와서 천주교인들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하게 됐고 천주교가 신사참배에 앞장서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결과를 놓고 천주교가 자기 반성을 했어요. 이거 아니다. 2000년 11월 9일자 동아일보에 그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이 천주교 주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 역사적으로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뭐를 이제 잘못이라고 생각했냐면 여러 가지 중에서 안중근 의사를 살인마로 규정한 것. 천주교에서 안중근 의사를 살인마로 규정했거든요. 살인마. 이거 참 기가 막힌 실수를 했잖아요. 살인마로 규정한 것. 신사참배를 허용한 것. 천주교에서 이거 잘못했다 하면서 반성하는 일을 했는데 이 반성한 일을 천주교 주교회의가 2000년 11월 9일에서 11일에 한 거예요. 이것을 놓고 동아일보가 이렇게 평가를 내렸어요. 한국 천주교가 지난 형태를 보면 당연히 과거사를 청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미 알려진 대로 일제 신사 참배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천주교이기 때문이다. 우상 숭배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신사 참배를 로마 교황청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여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였던 천주교가 어느새 한국의 민주화를 위한 성지로 떠받들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동아일보의 평가입니다. 한국 천주교만큼 간 큰 친일파가 어디 있었던가. 그러나 이러한 천주교가 자신의 과거사를 솔직하게 고백하겠다고 하니 기쁘게 받아들일 만한 일이다. 그런데 여기에 참으로 우려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하고 딱 두 가지를 지적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천주교는 천주교 신자인 안중근을 살인마로 정죄했다. 그러므로 천주교의 교리대로라면 그는 지금 지옥에 있다. 안중근은 살인만이 지옥에 있다. 그런데 이제서야 그에 대한 죄목을 풀어준다는 것이다. 이제야 안중근은 천국으로 가는 것인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인가? 참으로 개도 웃을 일이다. 또 하나의 사건. 성인으로 떠받드는 김대건 신부는 초상 제사를 반대하다가 순교를 당했다. 그 외에 과거 천주교 신자들은 80여 년 동안 1만 명 이상이 교황청 명령대로 초상 제사를 반대하다 순교를 당했다. 김대건 신부는 이로 인해 성인 반열에 섰는데 이제 초상 제사를 반대하고 금지하는 것은 죄가 된다고 하니 김대건은 지금 천국에 있다가 지옥으로 옮겨지고 있다. 천주교의 두 가지 엄청난 실수. 안창호, 안중근 의사를 살인마로 규정하고 지옥 간 것으로 규정했다가 이제 천국으로 옮겨준 거. 김대건 신부를 지옥가 있는 것처럼 했다가 천국에 있는 것처럼 했다가 이제 지옥으로 옮겨준 거. 이런 모순이 있는가? 왜 이런 모순을 범하게 됐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던 대로 제2계명을 삭제했기 때문에 제2계명을 삭제해놓고 나니까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성경을 오해한 결과 역사 속에서 엄청난 실수를 범했어요. 신사참배는 해도 된다. 이런 엄청난 오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도 얘기를 하면서 이 천주교 부분을 효도 얘기하면서 조상제사는 그냥 효도니까 효도를 다하는 거니까 죄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우리가 역사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상제사를 얘기할 때는 이거 우리나라 고유의 미풍양속이라 그래요. 정말 우리나라 고유의 미풍양속인가? 정확하게 우리가 봐야 합니다. 조상제사가 우리나라 고유의 미풍양속인가 봐야 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본래 조상제사는 중국의 풍습이었습니다. 중국.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은나라. 은나라 왕 조갑이라는 은나라 왕이 정권을 잡고 나서 자기 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제사를 만들어냈어요. 제사. 천신을 섬긴다, 황제신을 섬긴다 그러다 나중에는 조상신을 섬기는 것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은나라 조갑. 본래 중국의 풍습이에요. 조선이 건국되면서 이태조는 고려의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의 성리학을 받아들여서 나라를 튼튼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제사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반만 년이라고 하는데 이조의 역사는 500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500년 역사 이전에는 조상제사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없었다고. 없었는데 조상제사만 나오면 이 대대로 내려오는 미풍양속이라고 하면서 조상제사를 거절하면 미풍양속을 해치는 조상도 몰라보는 놈들이라고 이렇게 비난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사 지내는 것은 중국에서 온 것이에요. 조상제사. 중국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이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역사적으로 틀렸습니다. 손봉호 교수님은 우리나라에서 제사 안 지내는 놈은 상놈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제사를 지내는 양반은 떼놈이라고 말해야 정확하다. 중국에서 왔으니까. 그렇게 야유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풍양속 아닙니다. 우리나라 고유한 미풍양속이 아니라 중국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이 태조가 자기의 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조상제사입니다. 이 조상제사 문제를 놓고 또 가족공동체를 많이 강조해요. 가족공동체. 이 참 그냥 호적에서 판다고 얘기를 하니까 가족공동체를 엄청 강조하는데, 조상제사를 지내야 가족공동체가 선조와 후손 간에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유대가 강화된다. 그래서 선조와 후손 간에 가족공동체를 강화시키려면 꼭 제사를 지내야 된다. 자,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상들이 그곳에 와서, 그 조상의 영혼들이 그곳에 와서 음식을 섭취할 수 없으니까요. 돌아가신 조상과의 교제는 불가능합니다. 성경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혹시 돌아간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을 했다. 예, 그거 다 귀신들의 장난이죠.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성경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죽은 선조들과의 교제는 있을 수 없어요. 죽은 선조들과의 교제는 확실하게 성경적으로 불가능해요.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예수님의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부자도 죽었다, 나사로도 죽었다.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부자는 음부, 지옥에 갔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천국으로 갔다. 그 사이에 구렁텅이가 있다. 절대로 교류 못해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옥에서 사람을 보내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지옥에 오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부자가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갈 필요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전하고 있으니까, 권목사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갈 필요 없다. 그리고 가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분명히 돌아가신 선조들과의 교류가 불가능합니다. 이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거기에 선조들의 영혼이 와서 음식을 먹는다, 또 선조들이 숭배를 받는다, 공경을 받는다 하니 그게 거짓말이란 말이죠.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봉건주의적 문중의 명예를 위한 것이 제일 큽니다. 문중의 명예. 문중의 명예 위에서 막 가족 유대를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분 제대로 제사 지내는 집에 며느리가 들어가면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 1년에 막 12번 지낸다 그러면 미치겠다 그러다 미치겠다. 가족 공동체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족 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해서 조상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가족 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간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제사를 통해서 공동체를 강화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선교를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조상 제사 들고 나온 반대하면 선교 못한다, 전도 안 된다, 자, 이렇게 들고 나오는 것이죠. 조상 제사를 반대하면 선교에 엄청난 지장이 있다, 순교자들이 많이 배출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나온다, 막 이런 거죠. 부분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윤태림 박사가 조상 제사의 폐해를 여덟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폐해를 지적했는데 저것도 한번 여러분이 찍으실 필요가 있는 분들은 찍으시면 되겠어요. 저게 문제란 말이에요. 조상 제사가 실제로 선교에 장애가 된다. 허용하는 것이 장애가 된다. 저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서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자, 7가지 폐해가 무엇입니까? 계층의식을 심화시킨다. 카스트 제도, 계급 제도, 양반 상놈 제도를 너무 강화시킨다. 두 번째는 가족 중심의 사회 파벌 의식을 고취한다. 이시 조선시대에 왜 사색당파가 그렇게 심했냐 이거지. 유교의 역량이라는 거죠. 그것이 조상제사와 연결되어서 사회 파벌 의식, 전부 문중, 자기 문중, 어느 집안이 정권 잡고 이런 식이란 말이죠. 셋째는 가학성 관리와 피학성 민중의 구조다. 관리, 저 권력만 잡으면 그냥 세도를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민중은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 이것이 계급제도와 연결되어 있다. 그 다음에 사리 분석보다는 인간관계가 중시한다. 이제 과거나 급제하면 그것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고 책이나 잘 읽고 과거나 급제하면 실제로 사리 분배를 잘 하면서 우주의 기원을 따지고 과학을 연구하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런 건 쌍무시해버렸단 말이죠. 과학이나 기술을 몰라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도 줄만 잘 쓰면 된다. 줄만 잘 쓰면. 줄만 잘 쓰면 된다. 이 인간관계, 인간관계. 지금도 그렇잖아요. 줄만 잘 쓰면 된다. 이게 전부 그 문화의 폐해라는 것입니다. 권위에 무조건 복종하게 만들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부드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부모의 말에 토를 단다 그러면서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토를 달 필요는 없지만 바른 말씀만 드려야 되잖아요. 예의롭게 바른 말씀, 존대하면서 바른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토 달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체면 중시 문화가 발달됐다. 체면이 얼마나 중시한지 장례식 걸작지간하게 해야 부모를 잘 섬기는 집안으로 소문이 나도록 살아계실 때는 홀대하고 학대해놓고 나서는 돌아가신 후에는 왕궁 같은 그런 무덤을 만들어놓고 뭐 대단한 효를 행한 문중인 것처럼 과시하는 것 체면 중시 문화의 발달이다. 미래보다는 과거 중시한다.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전부 과거라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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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식의 폐해가 심했다. 그러니까 조상 제사를 계속해서 인정해 나가면 이런 폐단을 그대로 안고 간다. 이런 폐단을 안고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복음을 전해서 부모님 살아계시는 동안에 지극정성으로 모시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서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게 하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 간에 사랑을 하게 만드는 이것이 훨씬 더 선교에 도움이 된다. 그것이 올바른 의식이요 성경적인 의식입니다. 선교 역사를 보면 중국과 대만과 일본은 제사를 허용했어요. 중국과 대만과 일본이 제사를 허용했는데 한국보다 선교가 잘 되느냐? 아닙니다. 한국은 제사를 반대했죠. 근데 오히려 선교가 더 잘 되었고 지금 한국의 교회는 세계 교회가 주목할 만한 놀라운 위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고쳐야 할 점이 있지만 그래도 선교 역사를 놓고 보면 한국 교회 역사는 세계가 깜짝 놀라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 부분을 생각할 때는 추모 예배로 제사를 대신하면 됩니다. 추모 예배를 통해서 부모를 추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돼요. 예배, 추모와 예배, 추모는 부모입니다. 부모를 추모하고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 부모를 추모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예배가 개신교에서 대안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선교에 장애 없이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조상제사는 제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돌아가신 조상을 그렇게 섬길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조상을, 선조를 지극정성으로 섬겨야 되고 그리고 형제가 자매 간에 우애를 해야 되고 사랑을 나누면서 효도와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사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는 말씀대로 대대로 웰빙과 힐링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인데 여러분 중에 혹시 목사님 제가 그거 다 알지만요 약해서 저는 제사 지낼 때 거절 못합니다 하신 분이 계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것이 조상제사를 거절하는 거예요. 조상제사를 거절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것과 똑같아요. 고통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잘 감당하시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2015년 다가오고 있는데 2015년부터는 조상제사 아무리 힘들어도 철저하게 거절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 잘 섬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셔서 대대로 웰빙과 힐링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